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 문제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회담은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어제 중국의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 역할을 계속해서 취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체제 밖에서 실시하는 독자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두 정상의 만남에서 정해진 의제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6개의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젯밤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는 이번 조치를 약혼자와 행정부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친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6일 여행금지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지난 4월 시리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에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 4일 시리아 칸쉐이쿤에서 발생한 공격에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위짐지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잔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끔찍한 공격을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독일 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93표 대 반대 22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동성결혼에 대한 의회 자유투표를 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는 9월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는 표결 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젯밤 백악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과 미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중심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연맹 창설 4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9월 북한 평양에서 시범 공연을 펼칩니다. 북한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모레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6도의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젯밤 백악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과 미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즉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 백악관에서 상견례에 이은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핵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동은 오후 6시 시작돼 7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28일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행한 연설을 언급하면서 매우 훌륭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한국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에 양국이 함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 두 정상의 대화가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뤄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건설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자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는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미한 두 나라 모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두 나라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원비어 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이 느꼈을 비통함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방문하고 헌화합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며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가한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implement in full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example, we both agreed that our company
또 미국은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를 막고자 한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계속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회사들의 수백만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 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is cut off.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에 대한 조치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은행을 제재한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미 재무부가 BDA 은행을 제재하자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과 관계된 해외 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웨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에 따르면 순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외 수출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위장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리홍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고려은행의 중국 사무소 관계자 리송혁을 대신해 여러 개 위장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외 자산 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은 연간 70만 톤의 석탄과 철강 제품을 운송했다고 해외 자산 통제국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은행과 기업 등을 겨냥한 새 제재 조치를 취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we appreciate China's efforts to curta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의 신규 제재를 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로부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fore, the United States took necessary actions to protect the U.S. financial system from North Korean abuse.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중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표적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셈법을 바꿔 진지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국 법에 명시된 다양한 권한을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했던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개인과 기관, 기업 네 곳을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린 데 대해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행동으로 보인 첫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수사적 차원에서 압박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선 중국이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여론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지만 필요하면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미국 측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불법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중국이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은 금융제재의 일환으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은행인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인데요. 향후 이러한 제재가 금융을 넘어서 2차 제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BDA 사례처럼 북한의 치명상을 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겪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을 피해 금융 거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심각한 타격을 주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단둥은행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일 경우 BDA 사례처럼 의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도 BDA 제재 와중이던 2006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단둥은행 제재가 BDA만큼의 충격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BDA 사건 때하고는 달리 그 회피 수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BDA와 같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도 않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로 될 정도의 어떤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도 북한이 단둥은행 제재를 계기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이 이런 전략 도발에 나선다면 기술적 성취의 속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라는 제안도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만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는 핵재앙을 막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공식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고 또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선의를 표명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를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이 같은 대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좋은 군사적 방안은 없으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대응은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역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과 핵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의 주장은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연맹 창설 4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9월 평양에서 시범 공연을 펼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태권도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세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WTF 시범단이 공연을 하기로 ITF 측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의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WTF 시범단은 오는 9월 16일에서 20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조정원 WTF 총재는 30일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올림픽을 통한 남북한 간 화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을 통한 남북한 간 화해 및 대화 노력에 상당히 감사드린다며 남북한 대화와 화해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다만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I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17일에서 21일까지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열립니다. 2011년 이후 6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ITF 세계대회입니다. WTF 시범단은 9월 16일 한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뒤 17일 대회 개막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단 규모는 이번에 한국을 찾은 ITF 시범단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ITF 대표단과 시범단은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시범단 16명이 모두 북한 국적입니다. WTF 시범단의 평양 공연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리용선 ITF 총재와 명예 총재인 장웅 IOC 위원이 29일 WTF 서울 본부를 방문해 조정원 WTF 총재와 만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용선 총재와 장웅 위원은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과 폐막식 공연을 위해 ITF 시범단을 이끌고 지난 23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울러 29일 만난 WTF, ITF 양측 수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도 합동 시범 공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TF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도쿄올림픽 합동 시범 공연 등을 제안하는 공식 문서를 ITF 측에 전달하면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WTF 시범단의 평양 방문 때 결과물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교류 확대를 국정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훈 대변인은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북한 시범단의 방안을 계기로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태권도계를 주도하는 양대 산맥인데요. WTF하고 ITF가 앞으로 이 두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남북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측 시범단의 한국 방문, 평양 방문을 비롯해 종목별 합동 훈련과 용품 지원, 체육 학술 교류 등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가 최초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들려드리고 있는 리정호 씨의 구체적인 증언, 오늘은 후편을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광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죠?
탄광 광산들과 용감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또 석탄, 숙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석탄을 가지고 생산하는 발전소라든지 공장대 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뭐 봉사부문들이 일체의 타격받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제 개인들이 유통시키는 외화 규모, 이제 이걸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추산한 데 하면 약 50억 달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 외화가 유입되지 않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인차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이렇게 또 그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까지는 대북 제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과연 지도부에까지 그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건 사실 지도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광물 수출하는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군대 회사들과 특수기관 회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 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핵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방 부분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또 군대들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이게 막히면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면은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약화돼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부정부패 또는 이 무질서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북한 지도부의 통제 기능이 약화돼서 그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험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럴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얘기를 자주들 합니까?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것도 북한의 그 고위급 엘리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군부도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일부 한국에서 언론도 보고 뭐 전문가들 보면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체제 대결하는 건 남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공격 목표가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런 위협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좀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중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거래를 하시면서 그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의 편승에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하면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또 지금도 북한을 계속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라고 핵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정한 라인을 좀때 넘을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광물 수출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가 좀 정치 쪽으로 흘렀는데 다시 경제 쪽으로 주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북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가솔린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제재로 그 가솔린 수입이 차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가는 원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차관으로 들어가는 원유 규모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북한에 쓰이는 대부분의 그 오일들은 러시아 국동 지역과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네.
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오일 수량은 매해 한 20만 톤부터 30만 톤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탱크선을 이용해서 매해 5만 톤부터 10만 톤 규모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양 시내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오일들과 북한 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오일들은 전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원유라고 이제 연유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거는 차관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차관으로 주는 것은 파이프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예, 중국에서 파이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원유, 이것은 이 원유라는 건 연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저 지하에서 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내는 그 천연석유 이걸 말합니다. 이게 원유는 1년에 약 50만 톤이 되는데 이걸 봉화화학 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한 10만 톤 나오고 또 디젤유가 한 10만 톤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럭들과 이제 승용차들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수량은 약 20만 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전부 다 군부에 공급하고 일부는 이제 그 비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진짜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이제 수입하는 통로들이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에서 원유 수입에도 관여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원유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들과 거래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97년부터 2005년까지 예, 탱크선을 세척 운영하면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한 원유 수입 거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1997년 당시에는 북한에 탱크선이 한 척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북한의 러시아 원유 거래 시초를 열었다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회사들과 거래를 했죠, 당시엔?
아시아의 그 원유 거래 중심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거래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곤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계약을 합니다.
네.
원유 계약을 하면 이제 그 싱가포르 회사들이 러시아 원유 회사들과 또 재계약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회사들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래 방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북한의 경제가 최근에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정책보다는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북한 경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서 이제 그 자기 생활 토전을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장 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시장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광물 수출을 몇 배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서 외화 자금이 그전보다 많이 유입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금이 평양시 건설에 이제 투자되고 또 신흥 부자들 또 권력 가진 사람들 또 개인들의 주머니에 달러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활기를 띠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언론에서 전 39실 고위 간부가 해외에 설립될 북한 망명 정부 대표를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맞습니까?
예예예. 예, 예.
또 맞는다면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 그 보도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조를 이용하거나 또는 악용하려는 세력들과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음모를 꾸몄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즉시 그 언론사에 삭제하도록 요구도 했고 해당한 대책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뭘 저는 뭐 그렇게 큰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에 워싱턴에 경제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미래 북한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설계도 좀 하고 만약에 이제 또 북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의 증언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 청소년 진학 상담과 학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경영학과가 이렇구나라고 사람들한테 배울 때
남북 하나재단 주최 통일부 후원으로 2017년 탈북 청소년 진학 상담 및 학과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ECC홀에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탈북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학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 너무 졸려 하면은 이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면은 듣고 내가 만약에 인사 관리에 더 재밌다면
남북 하나재단 교육개발부 최고은 씨입니다.
그 탈북 청소년 진학 상담 및 학과 박람회라는 행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 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학과별 부스를 차려서 학과별로 각 학과 교수님, 탈북 혹은 남한 대학생 선배 들이 모여서 학과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또 부스가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또 하나의 부스는 그 일반 학교 및 대안학교 진로 진학 교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탈북 및 제3국 출생 청소년 입시 전형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복잡한 입시 전형에 탈북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만큼 이런 자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의 입시 박람회와 달리 학과 특성에 맞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올해부터는 입시보다는 그 학과에 대한 탐색이나 좀 지원에 초점을 둬서 학과 박람회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1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북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중단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 통계치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재단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이라든지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해당 학과에 진학한 탈북 선배들이 어떤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좀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람회는 대입 전형을 안내하는 부스와 맞춤형 진로와 학과를 상담하는 부스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대입 전형 안내 부스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과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의 입시 안내와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진로 및 학과 상담 부스에서는 해당 분야 교수와 탈북 대학생 선배가 직접 학과 진로를 상담했습니다. 국제대학교 호텔 조리학 최성규 교수입니다.
아무래도 그 조리에 관심이 가진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취업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정착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성규 교수는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2년제인데 전문적인 기술을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요즘 세입에 대한 어떤 그런 학생들의 열정이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경영학과에 필요한 만큼의 수학을 가르쳐요.
교수의 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탈북 선배가 해주는 쉽고 또 현실적인 조언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학에 입학한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탈북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탈북민 전형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게 입시 상담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대학교 들어가서 끝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 그런 의지를 꿋꿋하게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와의 만남의 부스에서 나오는 한 탈북 학생은 앞으로의 진로가 많이 고민이 되었지만 이 학과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저희 그 같은 전형으로 들어가신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입학처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그냥 상담 제 진로를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좀 정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이 학과 가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였거든요. 좀 간호과라든지 뭐 사회복지 그리고 중국어 이런 쪽으로 했는데 확고하게 이제 중국어 쪽으로 할 수 있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저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면서 복수 전공으로 영어를 같이 배워서 회화를 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좀 승무원을 꿈꾸고 있거든요. 멋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탈북 학생들, 남한에서 학업의 길을 다시 걷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적극 응원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승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지지율로 대변이 되는 것 같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거의 실시각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가 있어서 한국의 낮 시간 동안은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문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움직임이 거의 낱낱이 보도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2주 만에 80%로 회복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에 모아져 는데요. 한때는 최고 84%까지 올랐다가 최근 2주 동안 조금씩 빠져서 지난주에 79%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1% 올라서 80% 선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경제 상황이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 시장의 증시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매주 이 수치를 주목하게 됩니다.
네.
이 최고 지지율에서 5%나 빠지게 된 이유는 청와대가 발표했던 여러 내각 추천 인물들이 국회 청문회 검증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빠지면서 이 청와대의 인선 능력, 이 실망스럽다, 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1%의 상승한 지지율 조사는 지난 27일과 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대통령의 아들 취업 문제 관련 의혹이 한 정당이 연루된 제보 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조금 실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80%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로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까?
응답을 유보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만 보니까 13%가 됐습니다.
네.
한 주 전보다 한 1%의 국민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더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소통 잘한다, 국민 공감 능력이 좋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공약 실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습니다. 네. 42%가 인사 문제 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다. 뭐 이것도 역시 인사 문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안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 새 고속도로가 열렸군요?
네네.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까지의 거리를 90분으로 단축시킨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한국의 최북단을 동서로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시킨 새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강원도가 한결 가깝게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백두대간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어서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주 인기 있는 휴가지가 강원도에도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강원도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하는 백두대간이지만 뭐 다리라든지 터널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뭐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비해서 이용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늘 막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이 구간에 강원도 춘천과 강원도에 있는 홍천이라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서울에서 춘천까지가 이어지고 오늘 이 홍천에서 양양까지 71.7km 구간이 연결되면서 총 150.2km의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겁니다.
네, 도로도 좋아지고 거리도 짧아지고 한번 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네. 뭐 주말마다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강원도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한동안 이 강원도를 아주 북적이게 할 여름 휴가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응원단 또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2시간 20분 만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효과입니다.
이 2시간 20분이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를 지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대전보다는 조금 지나서 대구와 그 대전의 중간 정도인 경북 김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버스가 양양에 도착을 하는 셈입니다.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고속도로가 좀 심심할 텐데요. 중간에 아주 특별한 휴게소를 들러서 백두대간의 풍경도 감상하고 또 한국에서 아주 제일 긴 터널을 지나보는 재미도 더하는 그런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한 휴게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산 중턱을 깎고 터널을 뚫어서 달리게 만든 동서고속도로입니다.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서 조성한 휴게소가 있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휴게소 하면 운전자들이 쉬어가거나 뭐 간식이나 식사도 하고요. 또 자동차 기름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휴게소가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상공용 휴게소가 된 건데요. 강원도 인제 지역의 이 내린천 휴게소. 동서고속도로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동서고속도로는 전체 71.7km 구간인데 70% 넘는 그 구간이 교량과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5개나 되는데요. 그중에 화제는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로 기록이 된 11km 길이의 인제 양양 터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통을 앞두고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을 대비한 가상 대비 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내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오게 된다면 이 인제 내린천 휴게소 어떻게 생겼는지 인제 양양 터널을 지날 때 느낌은 어떻는지 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강원도 속초에서 6.25 전쟁의 희생자로 보이는 유해 여러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주셨는데요. 이 참전했던 군인은 아니라는 추정이 나왔다지요?
네네. 그 유교전쟁의 전사자일지 민간인 희생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으로 매장된 유해일지 국군 유해발굴 감식단 등 전문가들이 어제 그 강원도 속초의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감식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해 6구에 대한 판명, 전사자가 아니라 민간인 유해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 집단으로 매장된 것과 묻힌 지 50년 내지 60년 정도 된 유해로 보여서요. 이 전쟁 때의 희생자가 아닌가 하고 추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유교 전사자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황상 민간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민들의 추정할 수 있다는 그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네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네팔 정부와 공동으로 수도 카트만두에서 지역 위기센터 이양식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밸런스 네일 17-3으로 명명된 특별 인도주의 구호 공동훈련을 카트만두 순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1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카트만두 계곡에 설립된 지역 위기센터는 미 대사관의 방위협력 사무국, 국제개발처,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의 협력으로 세워졌습니다. 네팔 정부와 미국 대사관은 네팔의 국립재난본부와 손잡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위기센터와 구호용 창고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대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비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미 육군 공병대와 현지 건설 회사의 도움으로 완성됐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와 네팔의 마하비르 특수부대는 지난 10년 이상 협력해왔습니다. 미군과 네팔의 특수군은 이번 밸런스 네일 훈련을 통해 이 나라의 산악과 농촌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훈련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또 네팔군이 다른 네팔 정부 부처와 민간인, 민간단체와의 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것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지역위기센터는 밸런스 네일 17-3 훈련을 계기로 네팔 당국의 보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군 당국의 대처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네팔 정부의 자연재해 대비와 위기 대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